그 일상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을 종종 합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좋은 결과죠. 그런데 때때로 기다림이 무의미하거나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기다림은 기쁨이고 감사로 마치죠. 정말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다림으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시므온이 등장하는데요. 시므온은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므온의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5절로 27절에 보면 시므온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은 굉장히 특별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입니다. 의롭다라는 말은요, 원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사, 준수하는 자 또는 정직한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사람한테 적용되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도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도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한 사람들이죠. 바로 오늘 시므온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로운 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경건한 자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인도하실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마 경건한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위로라는 말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구속, 구원을 기다리는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구원,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약속을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개인적인 약속일 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죠.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오늘 시므온입니다. 근데 시므온 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므온은 단순히 어떤 신앙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임하였더라. 구약에서도 보면 성령님께서 임한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 나오죠.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을 지난번에 함께 성경 공부했었는데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자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언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사기 6장에서도 기드온이 성령이 임하자 나가서 싸웁니다. 승리를 쟁취하죠. 구원, 이스라엘을 구원한 역사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시므온에게도 특별히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약속을 주셨죠.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아주 명확하게 받은 것 같아요. 언제까지?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다. 마치 사명 같아요. 시므온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 이건 시므온만 그 시대에 가졌던 기대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기대였는데 시므온에게 특별하게 꼭 만날 거다라는 확실한 약속이 주어지죠. 이런 약속이 주어지고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자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에게도 약속이 주어졌죠. 네 왕국을 영원케 하리라 라는 약속이 주어졌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오늘 시몬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약속들이 때때로는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이 개인적인 약속이 하나님의 민족을, 전 세계 민족을 구원하는 것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봅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주어졌던 씨의 약속, 그 씨의 약속은 단순하게 이삭을 주는, 한 아들을 주는 것으로 멈추지 않죠. 그 약속은 인류를 구속하는 구속사의 놀라운 흐름을 알려주는 약속이었던 것을 봅니다. 시몬에게 주어진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였어요. 개인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은 이 시몬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또 온 민족에게, 모든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약속이었던 거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간 것이 자기 의지나 어떤 습관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고 어떻게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때에 성령이 그를 인도해서 성전으로 이끌어 갔던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보면 성령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나옵니다. 성령이 그를 감동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게 합니다. 시몬에게도 그렇게 성령이 감동하고 인도해서 성전으로 그를 이끌어갔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인도하자 누가 들어왔어요? 마침 예수님의 부모님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무심코 지나가면 우연히 만난 만남들이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만남이라면 우리가 그 만남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완벽한 타이밍 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시므온을 부르고 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성전에 와서 만납니다. 정확한 때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얻었을 때도 분명한 때가 있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는 어떤 사건들, 일이 돼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대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입니다.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몬이 드디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자기 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있는 거죠. 자기 삶 속에 메시아가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약속이 실현됐어요. 구원의 놀라운 희망이 자기 품 안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개입이 한 인간의 품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품 안에 안고 하나님의 약속을 돌아봅니다. 야, 이 약속이 실현되어진 아기. 그리고 그 실현되어진 아기를 보면서 시므온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죠. 시므온은 너무 기뻤습니다. 시므온의 찬송은 기다림의 기쁨이었어요. 그의 기다림이 결국 이루어졌죠. 하나님 안에서. 그러자 그의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아무나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아무나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누가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고 인정할 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힘들어서 노력해서 얻은 거라면 감사가 아마 별로 심각하지 않을 거예요. 별로 무겁지 않을 거예요. 가볍게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넘어갈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죠.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자기 품 안에 메시아를 인도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그 메시아를 내가 품에 안았구나라는 것을 감사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온이 찬양합니다.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제어라는 단어가요, 이게 헬라어인데 이 주제어라는 단어가 종이 정말 너무나 뛰어난 확실하게 주권자인 그분,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의미로 주제어라고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므온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은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포함한 단어예요. 그래서 주제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은 뭐냐면 시므온이 하나님 주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나를 평안히 놓게 하시는군요. 이제 메시아를 만났죠. 약속이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나를 데려가실 거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죠. 자기의 삶의 어떤 목적이 완성된 것 같은 그런 고백이 주어진 것을 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된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주님 품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만 생각해도 우리가 늘 기쁘죠. 감사하죠. 근데 주님 품 안에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아마 청년들은 이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직 여기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품 안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시므온은 주님 안에 있는 영적인 평안함, 그 기쁨, 그게 이제 나에게 다가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거라는 그런 기대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1절로 32절에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만민을 위해 오셨다라는 아주 넓은 찬양을 드립니다.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뭐가요? 예수님의 구원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만민 앞에 예비된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만민이라는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민은 누구예요?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이 모든 민족에 대한 구원의 약속은 시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사야서 이미 나와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12장에 보면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민족이에요. 유대인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가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이방인이었죠.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구약에서 사실 많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이방인을 향한 약속이 있었고 그 이방인의 사도로 누굴 불렀어요? 바울을 불렀죠.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오늘 예비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어쩌다가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인도해 오셨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원복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죠. 이브의 씨앗을 통해서, 하와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어지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내가 구원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쭉 이어가서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에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죠. 하나님의 구속은요, 어쩌다가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하고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마지막 32절을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메시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을 포함한 전 인류에게 미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6절에도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메시아를 준비하셔서 이방 모든 민족에게 이미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그들을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인도해 오시겠다고 그 계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이방 이 경계를 허무셨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 새로운 빛 가운데 어둠이 아닌 새로운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거죠. 빛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길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메시아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시몬은 찬양합니다. 메시아가 영광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광.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였지만 온 인류에게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소망과 생명이 되어 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어가는 어둠 속에 갇힌 모든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시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완벽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완벽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시몬은 메시아를 직접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의 삶은 기다림 그리고 성취 그리고 찬양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시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찬양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고 경험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빛 바로 메시아 성탄절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섭리를 발견하고 높이고 또 이 12월에 예수님의 큰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나를 통하여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이든 친구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